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며 또한 어떤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는 한 이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외적 인식에 울린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 내적 인식의 원리로서 성령의 조명하심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내어맡길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문이 닫혀있는 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도마가 없는 자리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화평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누가 줄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평안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못되니 저는 빌 뿐이지 평안 자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안을 허무는 죄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평안을 깨뜨리는 주범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면 제자들에게 건넨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말뿐인 인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인생들의 모든 죄짐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정서를 다 도말해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네셨다면 신자는 이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저는 이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평강을 소유하고 있어야 신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과 애정이 솟아나오는 샘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마음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받기가 매우 쉬운데 주님은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곧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이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런저런 우림을 겪게 되지요. 어떤 경우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내 삶의 근거마저 다 그냥 흔들려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옥죄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만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근본적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는 의도와 목적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를 받긴 했지만 즉시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딱 닫아 걸고 두려워서 그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주 힘있고 그 다음에 알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세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세상은 선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전제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평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제자들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를 털어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문을 열고 나아가서 열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앞집 사람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 어떤 모임에 가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전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들으면 죄사면을 받아 누리지만 만약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뭐냐, 신자가 뭐냐라고 말하면 죄 용서의 전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양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책감을 가지게 되죠. 그로 인한 많은 정신병적인 질환들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신질환자가 많습니까? 깊게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다 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는 첫 번째 나타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도 그 말을 듣고 동료 제자들로부터도 그 말을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전에 들었다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가능성 자체를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죽은 수넴여인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렸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가능성 자체를 전혀 믿지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부활이 아니죠. 온 인류의 죄 문제가 거기에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을 설명할 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요. 내가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들은 잘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긴 했지만 아마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겠는가 혹은 환영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손자국, 예수께서 내신, 가지고 계신 그 창자국, 그 허리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도마의 신앙은 조건적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신앙을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일은 왕왕 있는 일들입니다. 병든 분들은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이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죠.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무엇을 해주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적 신앙을 요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마는 성경적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마가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이상하게 그 즉시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했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지요. 이것은 넌센스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베드로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버금갈 정도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두 번째 등장하는 본문은 그 다음인데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고 도대체 그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사실은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무슨 물리적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긴 했지만 영적인 감각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년 동안 훈련받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과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도마를 책망하거나 꾸짖는 뉘앙스보다 오히려 이 도마의 이런 요구에 친절하게 응답하시는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도마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선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믿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믿었던 것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믿었던 거죠. 이러면서 도마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한 것은 도마가 일반적인 제자들보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마에 대해서 딱지를 붙여놨는데 그 딱지는 어떤 딱지냐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딱지입니다. 이상하게 베드로를 말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고 잘 말하지 않으면서 도마를 말하면 항상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합니다. 왜 도마를 부를 때는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고 왜 자꾸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통일 찬송가 133장에 어제께나 오늘이나 라는 찬송가 가사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아마 그 찬송가 가사가 각인되어서 그런 듯해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보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도마나 그 다음에 본 다음에 믿었던 다른 제자들이나 사실은 다 똑같았어요. 거기에서 다 거기입니다. 이러면서 자꾸 도마한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은 도마로서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천국 가서 도마 얼굴 보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판단할 때 육적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각 자체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그게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신으로 감각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감각한 것만 믿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이 공간 안에 딱 갇혀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광활한 대지로 나가면 뭐가 보이죠? 은하계가 보입니까? 헨리 혜성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행성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육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마이크로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저 여기에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거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안에도 또 다른 마이크로 세계, 또 다른 세계가 열려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그저 손과 눈이라고 하는 육적 감각, 이성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만으로 내가 믿을 내용을 정하고 또 믿을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인간이 가진 감각과 이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설사 감각기관을 가지고 믿어도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과학이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다 동의하시겠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을 얻는 방식은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방식이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과연 과학으로 모든 현상을 다 규명할 수 있나요? 규명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못 고치는 병들이 수두룩해요. 가도 가도 끝이 없으니까 우주가 확장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뭐 몇 군데 행성을 탐사선 타고 가서 봤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탐사선 가지고 만약에 별 하나하나 다 조사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통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연구하긴 하지만 이적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것들을 보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약으로 처방을 해서 그냥 딱 약으로 처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몇몇 의사들을 아는 분들 몇 분 만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몇 군데 만지니까 신기하게 약으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증세가 금세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의 시대에도 미신과 주술은 끊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가도 비는 회의가 있어요. 심지어 우주 탐사선을 쌓을 때도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은 여러분들 육적 감각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의 피부도요 계속 없어지면서 새롭게 자라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있는 피부가 아니에요. 진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만 진실입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진실이 뭐냐?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섭리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인생 전반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짊어질 수 없어요. 태양 지위로 돌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그저 조그만 하나의 현상들을 그저 바라보고 연구하는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들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여기 이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도마는 자신의 감각을 믿었고 자신의 감각으로 확인될 때 믿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면 도마가 다른 제자와 함께 있었더라면 믿었겠는가라고 말할 때 함께 있었더라면 앞선 다른 제자들과 같은 믿음은 적어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정한 시간에 모이자라고 말해도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도마가 모임 시간에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현장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제자들의 모임에서 사도들의 모임에서 완전히 탈퇴해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탈퇴해버렸다면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도들이 도마를 사도들의 모임 안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없었던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충성심은 있었지만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지 못한 독특한 기질 때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의 성품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사람을 불러서 즐기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혼자 고립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마는 아마 혼자서 슬픔을 사귀는 스타일이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제가 몇 가지 가능성을 말했는데 뭐가 맞는지 여러분들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맞히시죠, 그죠? 저도 몰라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상의 나를 펴서 제가 나름대로 가능성은 제시했는데 그럴듯한 그런 가능성이긴 하지만 무엇인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요한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도마가 적어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면 열두 제자들이 모이는 몸에 있었으면 되었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모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는 몸이 제 팔이 아무리 강해도 팔을 끊어내는 순간 팔은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끊어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스스로 고립되어 죽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십니까?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시면요.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빠짐없이 나오세요. 그리고 깨어 계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간단해요. 근데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거의 99.9% 예외가 없습니다. 공예배 나오지 않으시고 교리 공부 나오지 잘 않으시고 기도에 나오지 않으세요. 함께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서 각자 흩어져 삶을 살고 있으나 동일한 내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경험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가 신뢰감이 쌓이게 될 때 삶이 조금 빼딱하게 치우칠 때 곤면을 하면 부드러운 곤면을 받아듣게 되므로 마치 앞차가 졸다가 차선을 살짝 넘어갈 때 뒤에서 빵빵 해줘서 다시 본래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도마가 어쨌든 간에 왜 자신의 눈과 손으로 보고 만져야 나는 믿겠다라고 말했는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 건데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사실은 너는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주님께서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여드레 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 첫날부터 세면 며칠이죠? 여드레요. 지난주일이 며칠입니까? 12일입니다. 12부터 세면 19까지 여드레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 즉 부활 첫 번째 부활주일에 나타나신 그분께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등등을 근거로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근거로 개신교회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공적 회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근데 왜 그 다음날 그냥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일주일이 지나서 나타나셨는가? 매 주일이 공적 회집의 날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는가?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도마를 더 다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은 다 봤다고 하는데 자신은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두려움의 정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의 칼이 시퍼런 그런 상 가운데 그들은 따로 독립된 공간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남들은 주님을 봤다 그런데 자신을 못 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남들은 다 방언받았다 그런데 딱 교인 전체 중에 혼자만 방언 못 받고 있으면요. 나는 버린 자식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 봤다 그런데 자신을 못 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나타나실 것과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 못 믿겠다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너의 손으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붙들었을 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마리아가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서 주님을 딱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도마에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손을 대보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손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상태, 즉 승천의 상태로 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붙잡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사귐은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도마에게는 왜 만지도록 했습니까? 그의 불신앙을, 그의 의심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읽어보시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죠.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했는가 하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였죠? 무슨 붕사처럼 이 병은 떠나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주께서 원하시면 그런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세요. 본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둥병자를 보게 될 때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감기 걸렸을 때 악수하면 자 감기 걸렸으니까 손 잡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윗 입술을 가리고 화로다 화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되는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더럽고 냄새나는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마의 경우도 비슷하죠.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이제는 네가 못 믿겠거든 한번 내 환부에 손을 한번 대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뜻 보면 책망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부드러운 책망과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꾸짖을 목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실 때 주여 저에게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파도가 높아지면서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은 도마에게 그런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자공난 옆구리, 못자공난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도마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험을 요구하는 도마에게 경험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 도마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가? 불신앙과 회감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심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고 사실은 의심과 계속해서 싸우는 상태예요. 우리는 항상 의심에 시달립니다. 여러분은 전혀 의심이 없어요? 의심의 정서가 때로 고개를 쳐들고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심의 세력과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모든 의심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심,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들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불신 상태로 규정을 짓거나 아니면 의심이 들 때 주여 믿습니다라고 막무가내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의심이 들 때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이 의심이 됩니다. 그럴 때 도마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그런 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감각보다 육적인 감각보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면 뭘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믿겠다고 작정하면 증거 자체가 좀 부실해도 믿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지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죠. 정치 지도자가 있죠. 제가 개혁신보에 정치적 신념은 믿음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썼어요. 2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게 비꼬는 말이에요. 본인이 어떤 정치 지도자를 선호하면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하고 뭘 못해도 늘 그냥 그분 편만 들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게 믿음이 지식보다 우선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일단 믿음이 가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분의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을 그냥 지지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불치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치병이 나왔어요. 그때는 막 기뻤습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실제로 그때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고, 그 진단이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도마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지 눈으로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만져보라, 한번 옆구리에 한번 손을 대보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과 창 자국 난 옆구리를 만졌을까요? 만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대답해도 틀릴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미칼란젤로가 그린 작품이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에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깔아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작품을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에 손을 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손을 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순간 대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라보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타나여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 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알아봤던 것이죠. 그게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고백, 나다나엘이 1장에서 고백을 했어요.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듣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들도 참 훌륭한데요. 도마의 신앙 고백도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우리는 대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자꾸 떠올리는데 도마의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이에요. 근데 그 기록 목적 바로 앞에다가 도마의 신앙 고백을 적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지 않다면 기록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기록 목적이 참말이 됩니까? 거짓말이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을 여기다 적어 놓은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적어 놓았다는 것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의가 몇 주 지나지 않으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3년 가까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다.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했죠. 바로 그 말씀이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곧 하느님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초두에 걸맞는 결론이 누구를 통해서 내려지는가? 도마를 통해서 내려지는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제 아들을 훈련시킨 결과예요.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신앙 고백을 듣지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성도님에게 누구십니까? 제가 그걸 늘 묻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삼척동자도 아는 신앙, 뭐 아는 내용이죠. 근데 왜 그게 중요합니까? 모든 교리 교육과 모든 신앙 고백, 모든 그 가르침의 목적은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교회 기초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그분이 바로 곧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의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라고 외치는 이런 시대 가운데 돈이 주인이 아니다. 권력이 주인이 아니다. 명예가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나는 돈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다. 나는 명예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의 정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런 도마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도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제 아들처럼 분명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외경이긴 하지만 도마 복음이 남아있고 인도에는 도마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과 속사도 교부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변증가들,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는가? 전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마가 듣고 보고 믿었다고 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20장 30절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는 보여줬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어요. 무엇을 보고? 요한복음을 보고. 많은 표적 행했지만 몇 가지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결국은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이 사회 문제,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여혐? 요즘에 여자들 혐오한다면서요. 뭐 여혐 사상 뭐 요즘에 하여튼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냥 기사 읽기가 싫습니다. 제목만 봐도 그냥 다 이상한 제목들이에요. 그냥 이런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죠? 저를 대통령으로 정계 진출하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얽혀있는 문제도, 얽혀있는 관계도 복음의 내용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프랑스 왕으로부터 핍박받았던 칼뱅이 제네바로 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편견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다 사라집니다. 복음만이 문제 해결책이에요. 이런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참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평강 안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그런 평강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행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될 것인지를 드러내시되 그분께서 행하신 몇 가지 표적과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강의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모든 표적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 표징과 그림자였고 그리하여 주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표적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누가 무리로 걸을 수 있으며 누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물릴 수 있으며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영생의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오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죽어야 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도 하나님 아는 믿음과 지식 안에서 살아나고 그들 안에서 참된 회원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